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드릴 때는 조금 더 길었는데 조금 절수가 줄었습니다. 1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다른 모든 인물을 받고 그토록 어려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가서 샘물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셋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하라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한 교회의 신앙의 수준과 지표는 교인들의 대표 기도에 있다라고 흔히 목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서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대표로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교인들의 관심이 선교와 나라와 온 민족에 있는지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제자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데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저는 시내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게 성도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점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에 걸맞게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길 위하여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그 기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했던 이삭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랄에 머물렀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복도 그냥 복이 아니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가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이 되었다.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믿음의 경계선에 걸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계에서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으로 칭하시고 그를 의인으로 쳐주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복을 갱신하여서 그에게도 복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보라라는 겁니다. 그가 받았던 모든 복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다시 성경은 설명하려고 오늘 26장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이나 요셉에 비해서 매우 짧죠. 26장 한 장에서만 이삭이 주인공이지 27장을 넘어가면 조연처럼 보이니까 26장 한 장에서만 이삭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장은 이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짧다는 겁니까? 사실 이삭이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록이 짧은 겁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삭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위대한 아버지의 평범한 아들 아닙니다. 이삭의 인생의 기록이 간략한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기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이삭의 생애를 짧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생애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살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린 지난 시간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그대로 흉년에 대처하고 있는 이삭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그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 그 아래에 섰을 때 자기의 거짓말로 인해 빚어질 모든 일을 막아주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모습도 아브라함이 받은 모습 그대로라는 것을 성경이 반복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 26장 하반절에 나올 모든 이야기도 아브라함의 생애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26장의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삭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길게 이삭은 짧게 임팩트 있게 반복하면서 과거에 있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늘 현재 이삭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생애를 축약해서 기록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처음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기도조차 없이 그랄로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불신앙으로 때로는 자기 욕망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걸 이삭이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 때에도 동일하고 이삭도 그 믿음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금 이 짧은 26장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설명을 이렇게 드렸죠. 믿음은 과정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인 이삭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러면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 그것은 자기 부인과 정비례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되어지는 것, 이삭처럼 되어지는 것을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내어놓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자기 강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라는 걸 절감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중간중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당신 앞에 나타나신 아버지께서는 그를 체휼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약속에 걸맞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가시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 사랑 앞에 굴복했지 않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이 신뢰할 분이라는 걸 믿고 그만을 의지하게 되는 과정, 저는 지금 그 과정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 한번 해서 며칠 뒤에 바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축업자로 평생을 살았지만 그 땅에 흉년이 들어 다른 땅으로 갔고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 이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어, 자기의 경험만을 고집하지 않죠.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농사를 짓죠.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침내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았죠.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소위 재벌이 되었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이삭이 누립니다.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데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시기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다 메웠다.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사실은 그해 이삭이 누린 백배의 수확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은 질투와 시기는 그랄 사람들의 물리적인 압력으로 이어졌고 이에 그랄 왕까지 나서서 이삭에게 우리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그랄 땅에 일구어 놓은 모든 자신의 자산을 버리고 나아간다는 것은 이전에 겪었던 흉년으로 인해 가나안을 떠났던 수준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남의 일이니까 별다르게 큰 감동이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지내다가 가난한 상태로 내려가면 그 어느 때보다 인생에 서러움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간을 겪게 하실 것 같으면 아예 백배의 복을 주지나 말지. 왜? 상성하고 거부가 되게 했다가 우리를 이와 같은 처절한 골짜기로 몰아넣으십니까? 라고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시오 하는 그 복을 이제 설명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만 서면 이게 무슨 복이에요? 이런 부자가 있어요? 재벌이 되었는데 이건 재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버려두고 가야 되잖아요. 뭘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이되 나그네라는 겁니다. 거부여도 나그네고요. 가난해도 나그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그 땅에 거처나 기거할 것을 영원 무궁하게 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잠시 지나가는 날로 여겼더라 라는 말들을 우리가 아브라함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 번 읽었지 않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랄에서 재벌이 되었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게 이루었지만 하루아침에 다 놓고 떠나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이삭을 지금 그렇게 인도해 가시듯이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복이 궁극적인 복이 아님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이나 이삭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목표가 천국이라는 것을,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뭘 이룬다 할지언정 거부여도 나그네고 가난해도 나그네고 어렵게 살아도 나그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인생의 겸손함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솔로몬입니다. 그가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뜨려 본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나그네인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삶에 기한이 있고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밝힌 진정한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그네인 우리가 이 땅을 잘 사는 방법, 복되게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고 또 다른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나 매우 그런 부분들에 심취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내도록 예배, 제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신학과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배우셨죠. 말씀 앞에 양을 잡아주기듯 나의 심령의 각을 떠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것. 말씀만 새기고 나가는 것. 말씀으로 계속 젖어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 자손이 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그래서 이삭은 복된 사람이 됩니다. 이삭이 복의 사람이라고 불리었다면 그 진정한 의미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에서 찾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이삭을 통해 반복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은 이 땅에서 유한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많이 받는 것, 그것을 쌓아두는 것이 복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 규례를 과제로 내시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모두가 대제사장으로서 나아갈 것을 요청하시기에 앞서서 민수기에서 나시린 제도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레위기에서 먼저 레위기 안에 제사장들을 부르실 때 아론 자손을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것을 명하셨다가 민수기로 넘어가면서 아론 자손에게 국한되었던 제사장 그룹을 레위 자손으로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깨알같이 갑자기 나시린 제도가 들어오면서 모든 백성도 대제사장, 제사장의 그룹에 들어올 수 있는 제도를 열어두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잖아요. 아론 자손들은 우리만 제사장인데 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레위인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시린 규례에 참여하면 이 하나님 그분의 뜻하시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깊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신명기에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레위기에서부터 발전해온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모든 사람들을 삼고 싶은 의도를 확장시키고 확증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초에 민수기부터 말씀하셨던 그 나시린, 그 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셨던 온 열방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통로로 삼고자 하셨던 그 의도를 우리를 통해서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건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가 사사기 13장을 여러분 숙제를까지 드리면서 확인하셔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개념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올 때 단번에 정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이나 받아들일 시간들을 허락하시면서 개념들을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에 이 복을 쉽게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 가시적인 것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점점 그 복이 본질적인 복으로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처음에 창세기에서 복을 설명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뭡니까? 복은 확장하고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라. 왕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창세기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그 복을 구체화시키죠. 아브라함에게 내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그들을 다스리라. 주권, 국민, 영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지 않았으면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 세 가지 사상이 주권, 국민, 영토라는 걸 여러 번 배우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자손, 이제 그 모든 것이 신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복이라는 것을 설명하시기에 이릅니다. 제가 굉장히 빠른 템포를 가지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복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왔는지를 설명을 한번 해드린 겁니다. 사실 주일 설교 시간에는 수요 성경 공부를 강의하듯 이 개념을 설명하면 정신을 잃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꼭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이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딱 한번 하셨을 때 산상설교라고 하는 그 이름 붙여진 그 설교의 첫 서두에 5장 1절부터 어떻게 시작하죠? 팔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한 번만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마태가 천국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마태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못 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서 하늘이라고 쓴 겁니다. 마태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팔복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해야 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이제껏까지 쭉 구약에서부터 설명되어져 오던 이 복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바라보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애쓰는 사람 모두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쓸 때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요. 말씀대로 살 때마다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가 어떤 자였습니까? 자기 기질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지 않고 훈련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팔복 뒤에 있는 모든 말은 다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팔복을 아직 설교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아직 이 궁극적인 복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 창세기의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분이 동행하셔서 그분으로 주어지는 이 평안과 이 참된 안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정한 복으로 주어지는지를 알고 나면 여기 신약에 오면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수월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으로 복된 자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가 복된 자라는 거죠. 이삭이 지금 재물은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복이 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그가 누구에게서 배웠죠? 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는가를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자, 이제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17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되죠. 그랄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떠나야 됩니까? 떠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모든 재산을 잃고 이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생겼다. 이러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로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강심장이신데 아마 집 타고 차 타고 이러면 그죠. 우리가 어지간하면 강심장인 사람도 교회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거의 절벽 끝까지 간 거잖아요. 아니 사실 이 상황은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분은 대단한 강심장입니다. 그랄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심장입니다. 우리 세상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주일 아침이라서 하는 행동을 보면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랄 땅 가운데 그랄 사람들이 손대지 않을 만한 곳 그곳을 택한 건데 어디라고요?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보면 골짜기 하니까 사람이 살만한 골짜기를 떠올리지만 여기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와디이거든요. 와디는 건천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든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으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 그 모래가 해변가의 모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해변가 없습니다. 와디, 여기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모래 위에는 집을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골짜기에 거처를 마련한 겁니다. 누구 보고 보라는 거죠? 이해가 안 가십니까?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셔서 지금 나한테 복을 줬고 복을 줬는데 뺏어가시네요. 그럼 진짜 살아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이 사심은 확인했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도 복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내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멈춰 선 겁니다. 그것도 제일 곤란한 지역 모래땅 위에 선 겁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모래땅에서 우물을 세 개 파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여호와 이레를 확인하고 그의 신앙의 분기점이 일어났다면요. 오늘 26장 이 짧은 장 안에서 이삭에게는 이 와디가, 이 그랄 골짜기가 여호와 이레를 확인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 헌제처럼 26장이 그처럼 이삭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분기점이라는 곳입니다. 1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골짜기를 팠는데 샘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샘의 근원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물줄기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원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안 그래도 자기들은 받지 못하던 복을 이삭이 누리고 있는 게 불편해서 쫓아냈는데 사람이 살지도 못하는 골짜기에다 터를 잡더니 갑자기 우물을 터뜨린 거예요.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거기까지 또 따라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대수롭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자식수, 그 다음 우물, 동물수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돈입니다. 우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고 사람과 짐승들을 다 먹이고 살리는 유일한 재산, 가치를 지니잖아요. 목숨이 걸린 일이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생명이 걸린 이 문제 앞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 가장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목숨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불러서 너 여기서 나가달라고 할 때도 두말하지 않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려고 그곳에 멈추었던 이삭에게 잘한 것이 있다면, 아니 그가 보고 배운 대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도전해왔던 사람들이 그랄 땅 블레셋 군대입니까? 아니면 그랄 목자들입니까? 본문을 보시면 그랄 목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삭이 굉장히 심지가 약한 사람, 아니면 배알도 없는 사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삭은 지금 아브라함 때보다 훨씬 많은 군대가 자기 휘하에 있는 시절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신 아브라함 그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고스란히 답습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실하게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복이 바로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21절이 이렇게 전개합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두 번째 우물을 판 거죠.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니. 에색, 신나. 사실 우물 뜻은 이삭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신나 이게 사탄의 어근이 되거든요. 대적하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일어나는 문제들마다 이삭의 마음이 온전한 믿음과 평안을 누리진 않아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또 물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물을 파면 우물이 터집니까? 한번 이 지금 성경이니까 너무 쉽게 관정 산업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요즘 첨단 장비가 잘 발전되어 있거든요. 요즘 같은 시절에 레이저를 쏘아서 땅속 깊이 적어도 100m 이상을 보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파는데도 관정을 뚫고 밑에서 물을 끄집어내는 것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란 표현을 씁니다. 제가 한 몇 년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네 개 있는 온천 사업하는 곳 중 사업장 한 곳에서 제 친구가 부장을 하고 있어서 여러 번 아르바이트를 갔었거든요. 하나 관정을 뚫는데 1억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 1억짜리를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몇 개를 뚫어도 물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희박합니다. 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비를 온전하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평생 자기가 번 돈들을 거기다 다 투자하는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삭은 파기만 하면 우물이 터집니다. 그것도 어느 땅에서요? 모래땅입니다. 모래땅에는 우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지금 우물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물을, 이 소중한 우물을, 그렇게 생각하면 또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참을 수 없다. 이제는 전쟁을 해서라도 나의 소유를 지켜야 되겠다. 한 번은 물러났지만 두 번째는 안 된다. 그러나 이제 이삭의 시선이 더 이상 우물에 가 있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삭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이삭이 마주하는 상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가 마주보고 있는 상대는 자기 인생이에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무엇보다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지를 확인하고 싶은 이삭을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재산 1호를 넘겨주면 물러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어려워요. 죽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위기 앞에 내적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가 쉽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 사람만 이렇게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했던 대로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 모든 분쟁을 불식시켜버립니다. 22절에 이렇게 전개되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두 개의 우물을 팠는데 두 개 다 잊어버리면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 번째 우물을 파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시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라고 깨달았던 이삭이 뭐라고 그곳에 이름을 붙이죠?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이름의 의미가 넓은 곳, 다르게 표현하면 지경을 넓게 해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와디에 있잖아요. 골짜기가 기본적으로 협소한 곳이거든요. 넓어봐야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곳이.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지금 이삭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르호봇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거죠. 이제 어디를 가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의 모든 삶의 지경은 그분 안에서 보장이 된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게 된 이삭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이 골짜기에서 우물을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판 겁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판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시선을 맞추고 걸어가는 내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어디로 올라간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23절이 이렇게 밝힙니다.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얼마 전에 이분이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은 소망이 없는 땅이라고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 아래 멈추어 섰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그리고 중근동의 기근이 멈추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제 그에게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흉년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딜 가든 문제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나를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선택함으로 세상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나아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2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제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확정지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26장에서 이삭의 인생을 이렇게 짧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약속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그것이 참 평안임을, 참 생명임을 알라는 겁니다. 마지막 25절이 이렇게 밝히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곳에서 우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이 지금 그 사람이 올라간 지명이 되죠. 부엘세바,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 되고요. 셈이라는 말이고요. 세바라는 말은 일곱, 완전수입니다. 마른 땅의 완벽한 오아시스를 상징하는 이름이 됩니다. 이삭이 그렇게 그곳을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어디나 천국이 된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다 보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골짜기로 우리의 거처를 옮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름 하나님 잘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았는데 적어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왔는데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본문 속에 이삭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도 그랬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거부가 되었다가 재벌이 되었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리고 골짜기에 머물렀던 이삭이 말한다면 들어볼 만하잖아요. 그가 다시 말합니다. 장소나 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말이 때로는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더 빠르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짜기에서도 우물이 났지만 우물을 파서 그 물을 길러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던 농사를 다시 반복해서 지었습니다. 그죠? 그는 관종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물을 팠잖아요. 농사는 농사대로 다시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계시면 그 수고 끝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래밭 같은 현실 위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 분은 누굽니까? 굴장이 안에는 예전부터 하나님 서 계셨습니다. 손짓도 하고 계셨습니다. 이리 오라고, 안아줄게, 함께하자. 우리가 이제껏 주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쫓았기 때문 아닙니까? 여전히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야기하자, 교제하자 말씀하고 계신 아버지로 다가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에게도 온전한 복을 달라고 아버지께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